네,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것,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짧게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본문 전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희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를 드신 것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자기의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할때한 족이 1만 달란트 부채가 있는 종을 불러다가 상환하라고 합니다. 돈을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1만 달란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시골 농부가 농사를 짓는 그 금액입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고 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금 1달란트는 이것에 대한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달란트라고 하면 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달란트 시장을 해서 한 달란트가 100원 혹은 1000원 정도로 생각돼서 달란트가 우습게 여기는데,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은한 달란트는 3억입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자면 금한 달란트는 45억 원입니다. 그러면 금 일반 달란트는 45조 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종이 단순히 육체 노동을 하는 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벌어도 이런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종은 공무원과 같은 신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영어로 공무원을 public servant라고 하는데, 공공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빚진 종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 자금이 없었던 때에 한 마을이나 도시에서 다리를 짓거나 길을 닦거나 하는 공공 사업을 왕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신하는 운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나 혹은 이 돈을 횡령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45조 원을 빚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잡아다가 모든 것을 다 팔아 갚으라라고 말했지만 그는 상황이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자 27절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는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45조 원을 다루는 그 공무원에게는 큰 돈, 어마어마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목을 잡았다는 것은 목을 졸랐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그 공무원과 말에 똑같이 말합니다. 저를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왕과 달랐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본 주변 사람이 딱한 마음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분노하면서 그 공무원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이 자기 동료에게 했던 방식대로 그에게 대합니다. 그를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하는 주기도문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선후 관계가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용서받을 것처럼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혹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형제를 보고 라가 바보나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용서를 말할 때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단언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적인 논리하고 상치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용서하면 천국 가고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몇 달 전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송태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야고보서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은 사람이 열매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데 그 나무가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조금씩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고 큰 자비를 경험했다면 그 속에서 자비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가 당연하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그 공무원이 감옥에 갇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감옥, 지옥과 같은 삶을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혹은 내 마음이 상처가 나고 내가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라는 식의 독선적인 마음을 품거나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며 자기 연민이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이 독선적인 마음이나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옥 같은 곳에서 평생을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27절에 왕이 한 행동이 우리에게 힌트가 될 것입니다. 왕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의 상황에 내 마음을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처지에 마음을 기울였다. 즉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과 내 처지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땐 이와 반대의 생각이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입니다. 사회 심리학에 보면 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쪽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귀인은 심리학자들은 좀 쉬운 단어를 쉬운 개념을 좀 어렵게 표현하는 감이 있습니다. 귀인은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 혹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귀인은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으로 나눠집니다. 내부 귀인은 저 사람이 한 행동은 저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성품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외부 귀인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외부에 있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할 땐 내부 귀인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땐 외부 귀인을 합니다. 네, 새벽부터 여러분들 어려운 말로 여러분을 혼란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에 늦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늦은 탓은 그가 게으른 탓이야.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부 귀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내가 겪으면 내가 어떤 약속에 늦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늦었어? 라고 말하면 상황이 좀 복잡해 라고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늦은 건 외부의 상황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에 대해선 외부 기인을 하고 저도 헷갈리네요. 외부 기인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선 내부 기인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가 죄인인 탓입니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 나빠서 그런 것이고 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나의 의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돈을 훔친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와 저 사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옳고 쟤는 틀렸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으면 사회심리학적인 이론으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일까요? 그런데 용서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도 저 상황이 되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무원이 너그러워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진 빚이 왕에 의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빚을 봤을 때 나도 그런 처지였지라고 생각하며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왕이 불쌍히 여기고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바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울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는 밉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주는 것은 그 손해가 나에게 있다고 나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공무원을 탕감해 준다고 했을 때 없어진 45조 원을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순간 그 45조 원이 증발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왕이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45조 원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므로 내 사업이 줄어들고 내 재산이 줄어들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비번하게 된 예로 여기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기차기를 하거나 아니면 물수제비 뜨기를 하거나 해서 이것이 망가지고 고장나서 저에게 이것을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을 변상하라고 하든지 똑같은 값을 내놔라고 하든지 아니면 괜찮아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용서해 줄 땐 저는 이 핸드폰을 제가 다시 제 값을 주고 사거나 혹은 핸드폰 없이 사는 삶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 손해를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건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나 나의 신념이나 혹은 나의 명예에 누군가 상처를 내서 누군가 그것을 공격해서 내 삶에 문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내가 평판이 낮아지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길 원합니다. 보통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옵니까? 바로 그 인생에 손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취직이 안 되거나 헤어지거나 건강이 나빠졌다면 우리는 거 봐라. 너가 나한테 한 행동을 생각해봐라. 이 정도는 당해도 싸지 라고 합니다. 내 감정의 손해를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탕감한다는 것은 이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으로 끝내겠다. 그 사람의 나쁨을, 그 사람이 악화된 상황을,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바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용서하는 것은 아픈 일이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봐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적하고 그 사람을 고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적할 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지적을 합니까? 저 사람이 정말 이 행동에서부터 벗어나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지적을 함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내가 똑같이 공격함으로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 패배의식에 의해서 힘들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아파야 내가 좀 더 속이 시원한 건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만 들어도 상황은 힘듭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옆에서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시며 내가 왜 쟤들을 위해서 짐을 져야 하는가, 나의 아픔과 나의 상황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저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위해 왜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많이 인정한 적도 없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늘 살아오며 힘들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무례한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길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용서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셔서 나 대신 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동정이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빚은 45조 원입니다. 농부가 이것을 갚으려면 쉬지 않고 일해도 25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250만 년입니다. 지옥이란 건 영원히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250만 년 동안 내가 하나님 이 빚을 갚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다루 이루었다는 것은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지불 완료되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분리해서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했던 그것에 대한 빚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240만 년의 대가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숨을 포기함으로 모두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냥 그 용서받음을 알고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내부 귀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만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만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하는 행동을 생각해보면, 내게 하는 행동을 생각해보면 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내가 당연히 용서받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굳게 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하신 일, 내가 그것을 원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목숨을 버려서 우리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남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 그 정도는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감내할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해코지가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 기저에 나는 용서받을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눈물을 겨워서 매일 감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